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또 하루의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벽에 예배 기억하고 주의 성전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하루 되어지게 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깊어지는 아버지 우리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새벽에 예배 기억하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앞으로 나왔사오니 주께서 공급하시는 믿음의 일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필요한 말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느헤미야 5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8절로 우리 13절까지 보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합니다. 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발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13절 같이 읽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아멘. 백성 대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보수의 어려움은 외부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내부적으로도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황폐해진 상황으로 백성들의 상황은 여의치 못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빌리는 상황이 되었죠. 생활을 위해서 빌렸고요. 또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문제는 높은 이자에 돈 빌린 이들이 토지에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채권자들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동족에게 고리대금하는 것을 분명히 금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삶의 피폐함으로 분노했고 이를 느헤미야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도 역시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차분히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채권자들, 결국 그 고리대금업을 하는 이들을 공적인 회의의 자리로 불러 그들을 견책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책망과 이후에 대한 후속의 조치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조치들이 오늘 나타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시면 중반부터 느헤미야가 이리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도로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라고 그리 말하지요. 느헤미야는 포로의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고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온 같은 동족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며 그렇게 견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채무관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금하셨지만 그 이상 그 채무관계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들을 혹은 그들을 노예로 파는 것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버젓이 행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 느헤미야는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책망에 8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8절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할 때에요. 그저 자기 혼자 생각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 들은 말에 대하여서 알아보고 또 생각해서 이들의 죄에 대한 명백한 부분들을 가려내고 말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말에 이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9절에서 느헤미야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들의 죄를 영적으로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이들의 행위를 그저 사회적 관점으로만 다루지 않고요. 영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느헤미야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들 가운데에 이것을 분명하게 금지시키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여서 이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9절 중반부터 보시면 이것이 이방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비웃을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라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족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요. 그것을 통해서 동족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는 것, 이것 손가락질 당할 일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세상에 본이 되지 않을 행동이니 어서 멈추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할 때 느헤미야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와 측근들도 백성들에게 아무래도 돈과 곡식을 빌려준 상황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무엇이라 말하는가? 우리가 그 구워준 것에 대한 이자 받는 것을 멈추자라고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또한 나에게 속하여져 있는 자들이 이 일을 먼저 시작하겠으니 자네들도 당신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이 나타나는데요. 채무자로부터 압류한 땅과 집 같은 부동산은 돌려주고 만약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착취한 이자, 이윤이 있다면 그것도 계산하여 돌려주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느헤미야가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또한 외부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왜 잘못되고 그릇되었는지 그리고 그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고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한 방법까지 한 번에 공적인 자리에서 제안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본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7절 초반에 깊이 생각하고 그 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각하고 결정하여서 그에 합당한 것들을 미루어지지 않도록 한 번에 진행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능숙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말을 하고 또한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여야 할지를 제안하고 있으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 인정과 순종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순종합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의 뜻대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유에 대해 항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이 자기들이 인정할 만한 잘못이었다, 실수였다 생각한다면 분명히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의 말을 듣고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13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느헤미야를 이것을 개인적 차원에서 혹은 작은 공동체 자체로만 하지 아니하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회의를 통하여서 그 자리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당장 이들만이 아니라요. 이들의 문제와 같은 것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행하면 아니 될 일이라는 것을 공표하기 위하였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이스라엘 전체의 회중들에게 선포하고요. 그리고 회중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또한 행하지 않겠다 서약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유대민족 내부에서 발생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높은 이자를 받던 이들을 공적으로 치리했어도 되었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족을 팔았고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비록 공적인 자리에서 이 일을 치리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을 파멸로 몰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부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이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그들의 실수를 확인하고 대안까지 제안해서 견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을 결국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을 택하지는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들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족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다라고 하여서 느헤미야 자체도 그들에 대하여서 다시 견책하고 그들을 파멸로 그렇게 만들어 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으로서 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죄를 견책하되 그들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가지는 아니했습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징계를 주실 때에 그러한 의도와도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파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과 돌이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이사야 에스겔서 말씀 계속 살펴보며 우리가 알아오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그때를 주었는데 감사한 것은 이들이 아까 살펴본 12절 말씀대로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의 백성이어도 삶의 어려움과 방해는 늘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온 것이지요. 백성의 어려움의 소식들이 들려왔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그것을 생각하고 또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또 여러 가지의 방법과 지혜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중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고민스러운 문제들과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에 주의 지혜로움에 기대하여서 이 문제를 앞에 눈앞에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넘기게 하실런지에 대해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승리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요. 동족 가운데 있는 불만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느헤미야에게 들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느헤미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다 말합니다. 전체 회의를 그렇게 열어서 그들을 불러모으고 온 백성들을 불러모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왜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합니다. 세상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잘못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 대안도 제시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높은 이자를 받던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들을 시인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삶의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를 늘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에 기대하여 그 문제들을 잘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실지 또 넘어가게 하실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우리네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안과 밖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 가운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중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여서 느헤미야 그들을 파멸로 몰아가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복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자복과 인정의 마음 우리 가운데 함께 나타날 때에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욱더 나타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